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전략적 요충지 알레포를 완전히 포위할 경우 최대 30만 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유엔은 오늘 알레포 사태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정부군의 알레포 공격으로 이미 터키 접경 지역인 밥 알살람과의 반군 보급로가 차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사태가 더 악화되면 10만에서 15만 명의 주민들이 알레포를 더 탈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오늘 알레포를 피해 터키 남부 아지즈에 도착한 난민 2만 1천여 명에게 긴급 식량을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지역에 총 공세를 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민간인을 겨냥한 공습은 평화적 해결 노력에 도움이 안 된다며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의 투매 여파로 오늘 일본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하루 918포인트가 빠져 어제 종가에 비해 5.4%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니케이 산업평균지수는 16,085로 2013년 6월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엔화가치 상승에 대한 우려로 증시에서 이탈한 투자자들이 정부 채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오늘 10년 만기 일본 정부 채권의 기준금리는 처음으로 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고 거듭되는 국제유가 하락도 추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 각 당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이 오늘 뉴햄프셔주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첫 예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서 총 유권자 수 9명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는 벌써 투표와 개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투표 결과 공화당에서는 존 케이시 후보가 가장 많은 3표를 얻었고 이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표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4표 모두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마을인 하츠 로케이션에서도 케이시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다만 밀스필드 마을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1로 샌더스 후보를 이겼고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 후보가 9-3으로 트럼프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에서 오늘 열차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9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민영철도 회사인 메리디안 측은 미넨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콜베르무르와 바트 아이블링 사이 지점에서 마주오던 두 대의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가 탈선하면서 일부 객차는 전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상자 가운데 적어도 50여 명이 중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타이완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지진으로 40여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타이난시에 붕괴된 17층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 업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웨이군 골든 드래곤 아파트 단지 개발업자 린밍 후이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붕괴된 아파트 건물 벽면이 얇은 철제와 발포곰으로 지어진 모습이 드러나는 등 부실 건축과 자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또 다른 아파트 건축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 이후 지금까지 300여 명이 구조됐지만 아직도 100여 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는 잔해더미 아래 갇혀있던 8살 소녀가 6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등 4명의 생존자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8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이번 예산이 모기 통제 사업 확대와 신속한 백신, 진단 방법 개발, 저소득층 임산부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기가 급증하는 봄과 여름철이 다가오는 만큼 대륙 간 바이러스 전파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로 모기를 매개로 확산되는 지카바이러스는 일반인에게는 거의 증상이 없지만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두뇌를 발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두증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음주문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후레자 3배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술자리에 늦게 오는 사람이 한 번에 폭탄주 석잔을 마시는 관례, 이렇게 뜻풀이가 되는데요. 예, 폭탄주라는 게 소주와 맥주, 소주와 양주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술을 한 잔에 섞은 것인데요. 이 폭탄주를 잘 섞는 사람이 술자리에서 환영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중동의 대표적인 방송인 알자지라에 소개됐습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예, 제목이 한국인의 숙취입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면서 술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주지만 또 술 때문에 가정폭력도 자주 일어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인이 독주를 한 주에 석 잔, 러시아는 6잔, 한국은 14잔을 마신다면서 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매년 200억 달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뭐 내용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알자지라는 한국의 음주 문화가 매우 폭력적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2년 전이었던가요?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던 한국 가수 싸이가요. 지난해에는 행오버라는 노래를 내놨었죠. 숙취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글쎄요, 이 한국 사회에서 술을 못 마시면 직장 생활이 어렵다는 통념이 있는데요. 이제는 좀 달라질 때 아니냐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술에 얽힌 한국의 전통과 긍정적인 문화는 가려졌다면서 불편해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영상 2도에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개성 맑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매직의 노래 로드 골라봤습니다. Saturday morning jumped out of bed and put on my best suit. Got in my car, raced like a jet, all the way to you. Knocked on your door with heart in my hand to ask you a question. Cause I know that you're an old-fashioned man. Can I have your daughter for the rest of my life? Say yes, cause I need to know. You say I'll never get your blessing till the day I die. So I need to k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소식입니다. 타이완에서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의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건축업자가 체포됐고요. 캐나다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연합군을 통한 공습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본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오늘 일본에서는요, 증시가 폭락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일본 경제는 세계 3위 규모지만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데요. 아베 정부 들어서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대담한 경기 부양책을 펴왔지만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로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증시가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오늘 일본 도쿄 증시의 니케이 주가 지수가 전날보다 5.4%나 내려갔는데요.
네.
하루 만에 5% 이상 내려간 것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네.
투자자들은 이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종목별로도 대부분 종목들이 다 내려갔고요. 특히 금융이나 수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낙폭이 컸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는 기업의 지분을 사고 파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 이 주가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돈이 빠질 때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네, 또 국채금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국채는 뭐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보통
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때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으면서 주식보다는 이 국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국채로 돈이 몰리면서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가 처음으로 장중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는데요. G7 이렇게 부르는 이제 주요 7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네.
이 국채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린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부 채권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서 현재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중앙은행이죠. 일본은행이 얼마 전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아직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까?
반짝 효과가 나타난 듯 했는데요. 하지만 뭐 지금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게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이 증시가 급등하고 엔화 가치도 급락하는 등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건 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대담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마이너스 금리는 말 그대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돈을 맡겨두지 말고 더 많이 대출해서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라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 지난달 말에 이 마이너스 금리를 일본은행이 도입하면서 일본의 시중금리는 내려가고 엔화 가치도 더 떨어질 거란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달러당 엔화 환율이요 1년 만에 114.24엔까지 하락하면서 엔화 가치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제 네. 상대적으로 안전한 엔화를 보유하려는 투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기업들이 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수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책에서 기대했던 효과는 이제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문가들은 일본 국내외적인 요소를 모두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고요.
네.
또 유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요. 단순히 이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이런 이 부양책만으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들의 소유구조 개선과 농업, 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개혁, 또 노동법 개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이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로 노동인구의 계속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경기 앞으로 장기적인 경기 전망을 이제 둔화 전망을 갖게 하는 요소죠. 그래서 이 여성의 노동 참여, 또 이민자들의 일본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타이완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건축업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인데요. 타이완에서 지난 6일 새벽 발생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네.
100여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대부분인 39명이 타이난시에서 무너진 17층짜리 외관 질룡 빌딩에 있다가 희생이 됐는데 이 빌딩을 지은 이 건축업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부실 시공도 이유가 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진 때문에 건물이 흔들렸겠지만
네.
이 부실 시공 때문에 더 이제 맥없이 무너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현장에서 이 발견된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이 부실 시공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외관 질룡 빌딩이 무너질 당시에 현지 매체들은 마치 두부가 무너지는 것처럼 맥없이 쓰러졌다 이렇게 묘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조작업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이 건물 잔해를 촬영한 장면을 보면 이 시멘트나 뭐 이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된 이 건물 벽, 이 건물 벽과 기둥 사이에 양철 깡통, 스티로폼 이런 물질들이 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상적인 자재 대신에 이런 물건들을 채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난 검찰은요, 이 무너진 외관 질룡 빌딩의 건축업자인 림밍 후이 전 외관 건설 사장 등 3명을 체포해서 조사를 했고요. 이 조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 참고로 이번 지진으로 타이난에서 모두 이 9등의 건물이 무너졌고요.
네.
또 수십 채의 건물도 이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사람들의 출입이 이제 금지된 상태입니다.
네. 추가 구조 소식은 없습니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생존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72시간으로 보고 이 구조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어제 이후에는 지금 추가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이제 지났는데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이 수색과 구조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완 구조당국은 경찰과 소방대원 등 4천 명이 넘는 구조인력과 150여 대의 차량이 계속 구조작업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제 잔해 속에서 8살 소녀 또 20대의 이모가 지진 발생 60여 시간 만에 구조되면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지만 이후에 추가 소식은 없고요.
네.
한편 현재까지 320명이 구조가 됐는데 여전히 실종된 100명 정도가 건물 잔해 등에 갇혀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사망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41명 외에도 100명을 넘어설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긴급 지원을 보냈다고요?
네, 뭐 여러 나라가 타이완 정부의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요. 미국 국무부도 긴급 지원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제개발처에서 50만 달러의 긴급 구호 기금을 타이완 적십자로 보냈다고 밝혔고요. 또 앞으로도 추가적인 구조 지원 등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캐나다가요, 시리아크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연합군을 통한 공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공습을 중단하는 대신에 훈련 임무 등의 지원 병력은 늘리기로 했는데요.
네.
캐나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ISI를 겨냥한 공습에 참여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ISI를 겨냥한 이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지금 다른 국가들로부터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캐나다가 공습 중단을 의사를 밝히면서 타격을 입게 됐죠.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요, 오는 22일부터 캐나다의 IS 공습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의 군사 인력은 650명에서 83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 추가 병력은 무슨 임무를 맡게 되나요?
추가로 투입되는 병력은요, 현지 병력 훈련과 표적 확보, 또 첩보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트뤼도 총리는 어제 이 공습 중단 계획을 밝히면서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공습만으로는 장기적인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데 부족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트뤼도 총리는 앞서 총리로 당선되기 전에도 이 공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앞서 IS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 자국 전투기 6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선언을 하고 대신에 다른 역할을 늘리겠다고 밝혔었고요.
네, 자, 지구촌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예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오늘 오바마 행정부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미 의회에 18억 달러 긴급 예산을 요청한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인들의 관심이요, 이 동북부 작은 주에 쏠려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자,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뉴햄프셔 주 법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요, 이 주민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네.
이 선거일 0시를 기해서 투표를 시작해서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하면 문을 닫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독특한 법에 따라서 뉴햄프셔주의 하츠 로케이션, 딕스빌 나치, 또 밀스필드 이렇게 세 마을에서는 이미 투표와 개표가 끝났습니다.
네, 누가 이겼습니까?
네, 딕스빌 나치 마을의 경우 공화당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3대 2로 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고요.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4대 0으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네.
네, 케이식 후보와 샌더스 후보는 하츠 로케이션 마을에서도 승리했고요. 밀스필드에서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9표를 얻으면서 3표를 얻은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2표를 얻으면서 1표를 얻은 샌더스 후보를 눌렀습니다.
네. 흥미로운데요. 표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이겼다는 데서 또 후보들이 고무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 뉴햄프셔주의 이 투표소가 3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기뻐하긴 이를 것 같고요.
네.
뉴햄프셔주는 코커스 방식으로 후보를 뽑는 아이오와주와는 달리 이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 앞서 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코커스 당원대회는 각 정당에 소속된 당원들이 모여서 어느 후보가 좋은지 서로 토론해서 이 후보를 정하는 방식이고요.
네.
이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예비선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투표 방식을 말합니다.
네. 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트럼프 후보하고 샌더스 후보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두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의 격차가 뭐 두 자릿수입니다.
네.
8일 나온 CNN과 이 WMUR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31%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 나머지 후보들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15%를 얻으면서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제프 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2위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54% 지지율로 이 40%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1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조회사에서는 이 55% 대 37%로 나왔었는데 그때보다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겁니다.
네.
이 전날 나온 몬머스 대학교 조사에서도 이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 민주당은 샌더스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과거 사례를 보면 뉴햄프셔주에서 반전이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 1992년에 뉴햄프셔주에서 의회를 해 그 승리를 거두면서 이 탄력을 얻어서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또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이번 뉴햄프셔주에서 지켜볼 점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네.
과연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그 여론조사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 있고요.
네.
또 공화당은 또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이 아이오와주에서 이 높은 지지율로 3위에 올랐는데 과연 그 기세를 몰아서 이곳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을 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이번 뉴햄프셔주에서 얼마나 높은 지지율을 보일 것이냐 이것이 또 앞으로 선거운동의 방향을 또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올해 대통령 선거가 이 3파전에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무소속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블룸버그 전 시장 본인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의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 가능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블룸버그 전 시장은 올해 대통령 후보의 그 토론의 수준이 한심하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이 담론과 토론 수준이 비참할 정도로 진부해서 유권자들을 화나게 하고 또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측근이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블룸버그 전 시장이 본인이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온다면 무소속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이 블룸버그 통신이란 언론사를 운영해서 성공한 인물인데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세 차례 뉴욕시장을 지냈습니다.
네,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 이 뉴욕시장에 출마할 때는 공화당 후보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공화당에서 나와서 무소속이 됐는데요. 이 총기 규제라든가 낙태, 이민 문제 등에서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간다면은 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후보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9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예산안이 되는데요.
네.
오늘 공개될 2017년도 예산안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서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같은 안은 지난해 11월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에 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현재 64억 달러인 청정에너지 지원금을 앞으로 5년 동안에 걸쳐 128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는 한 해 이 청정에너지 투자를 15% 늘리는 것입니다.
예. 자, 또 어떤 내용이 새 예산안에 포함됩니까?
네,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청정 운송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요. 또 석유 소비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석유 회사에 배럴당 10달러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이 비용을 댈 예정이어서 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이 행정부가요. 암 정복을 위한 백악관 전담반을 발족했는데 암 치료 예산도 요청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10억 달러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네.
암 정복 전담반은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년 동안 10억 달러 예산을 요청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국방부 예산은 어떻습니까?
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일에 이 새 국방 예산안을 설명한 바 있는데요. 2017년 회계 연도에 이 5,830억 달러를 의회에 요구합니다. 이 러시아와 중국 등 경쟁국들의 공세에 맞서고 이 중동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과의 전투에 이 초점을 맞춘 건데요.
네.
ISIL 격투를 위해서 75억 달러를 편성하고 신종 어뢰와 무인 잠수함 등 각종 해양무기 구매에 또 81억 달러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그 사이버 공격이 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이 사이버 안보 관련 예산에 190억 달러를 요청하는데 이는 전년보다 35% 늘린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새 예산안에 대한 의회 반응 어떻습니까?
네, 뉴욕타임즈 신문은 공화당 지도자들이 이 새해 예산안을 보기도 전에 이미 죽은 예산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암 정복 예산안이라든가 또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등은 이 공화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회의 공화당 지도자들이 그런 기대의 불씨조차 꺼버리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보통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와서 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970년대에 지금과 같은 예산 과정이 자리 잡은 이후 이 매년 이런 청문회가 열려왔는데요.
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상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들이 이번에는 그런 청문회조차 열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지난 4일 톰 프라이스 하원 예산위원장과 마이크 엔지 상원 예산위원장이 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전 예산안은 현대에 들어서 이 최악의 경제 회복으로 이끈 실패한 정책들이었다면서 그런 똑같은 예산안에 시간을 낭비하느니 예산 균형을 맞추고 또 튼튼한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월요일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이 이 같은 조치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원회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과 대통령을 무시하는 일이란 겁니다. 또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폴 라이언 하원 의장실은 예산위원회가 내린 결정이지만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지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긴급 예산을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월요일 18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모기 통제 프로그램, 신속한 백신 개발과 진단 검사 개발, 의료 종사자 교육, 저소득층 임산부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대부분 국내 프로그램에 쓰지만 3억 3,500만 달러는 국제 개발처를 통해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남미 국가들을 돕는 데 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법미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지카 바이러스는 미주 지역 26개 나라에서 전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렸지만은요, 오바마 행정부가 오늘 9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새 예산안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별도입니다. 이 예산안에 포함시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긴급 예산 형태로 요청한다고 합니다.
예.
이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오늘 미치 맥커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행정부의 지카 바이러스 예방과 대응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지카 바이러스가 주로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걸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성관계나 수혈을 통해서 전염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이 대부분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뭐 대부분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나가는데요.
네.
하지만 임산부가 감염될 경우 이 머리가 정상보다 작은 소두증 아기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에 이 소두증 발병 건수가 급증해서요, 이 4천 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8일 CBS 방송에 출연해서 지카 바이러스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나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죠.
네. 미국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전염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중남미 지역 등을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인들 가운데 50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뭐 아직 미국 본토에서는 이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를 통해서 전염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네.
하지만 CBS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이 CDC는 어제 지카 바이러스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1단계로 올렸는데요. CDC가 경보 단계를 1단계로 올린 것은 2009년 신종 플루 사태, 또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모기가 더 기승을 부릴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봄과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지카 바이러스가 퍼지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신속히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때문에 공포에 빠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국제 공중 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WHO는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약 400만 명이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되는 선수나 임원은 오는 8월에 열리는 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불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주말 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7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카니발 축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재현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메리 홉킨이 부릅니다. Those were the days.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일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주 당원대회에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가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깨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요, 9일 뉴햄프셔주에서 또 다시 격돌하는데요.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가 어느 정도나 좋은 성적을 거둘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번 주는요, 미국 대선의 유력한 후보들을 한 명씩 짚어보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캐나다와 텍사스의 뿌리를 둔 정치인.
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의 정식 이름은 라파엘 에드워드 크루즈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에드워드를 줄여서 에드 또는 테드라고 부르는데요. 크루즈 의원도 부르기 쉬운 테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1970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쿠바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기독교 복음주의 목사입니다. 지난번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 크루즈 의원이 승리했을 때 현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크루즈 의원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유명합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의 아버지는 10대 후반에 당시 독재 정권이었던 쿠바를 탈출해서 미국 텍사스로 이주했다고 하는데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의 아버지는 결혼 후에 직장 때문에 캐나다에 3년 동안 머물렀는데요. 이때 크루즈 의원이 태어났습니다. 크루즈 의원이 미국으로 온 건 4살 때고요. 성장기의 대부분을 텍사스 대도시인 휴스턴에서 보냈습니다.
대통령 자격 논란은 왜 나오는 걸까요?
테드 크루즈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자동으로 캐나다 국적을 갖게 되는 바람에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2014년에 캐나다 국적을 포기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미국에서 태어나서 14년 이상 미국에 산 35살 이상의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크루즈 의원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출마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미국 시민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의 아버지는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가 2005년에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됐고요. 아일랜드 혈통의 어머니는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입니다. 한편 테드 크루즈 의원의 배우자는 하이디 크루즈 씨인데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00년에 만나서 이듬해 결혼을 했는데요.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7살과 5살짜리 두 딸이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의 학력과 경력.
네, 테드 크루즈 의원은 동부 명문인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법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법조계에 들어갔는데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당시 윌리엄 랭키스트 연방 대법원장의 법률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연방 대법원장을 보좌한 최초의 중남미계 법조인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텍사스주 법무차관을 지냈는데요. 역시 텍사스주 최초의 중남미계 법무차관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이 기간에 몇몇 주요 소송에서 텍사스주를 대표해서 연방 대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펼쳐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요. 퇴임 후에는 다시 민간 법조계로 돌아가서 일하다가 2012년 텍사스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했는데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간신히 누르고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뒤에 11월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당히 누르고 승리합니다.
What a journey we have been on together. What an incredible, magical journey. When we started, I was at 2% in the polls.
이 크루즈 의원의 당선에는 공화당의 강경 보수단체인 티파티의 막강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Barricades, Texas Senator Ted Cruz had their attention.
Let me ask a simple question. Why is the federal government spending money to erect barricades?
2013년 의회에 입성한 테드 크루즈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제도,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연방정부 폐쇄까지 불사하면서 오바마 케어 관련 조항이 들어간 이 새해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2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복음주의에 기반을 둔 보수파에 떠오르는 기수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크루즈 의원의 자세.
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특히 강경 보수파인 크루즈 의원은 동성애나 낙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이 오바마 케어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세금 문제에 있어서 크루즈 의원은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대폭 낮춰서 일괄적으로 물리고 또 가구당 세금도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아예 국세청까지 없애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문제의 경우 기독교인들은 우선적으로 미국 입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이란과의 핵무기 협상이나 쿠바와의 외교 관계 복원도 반대하는 등 이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입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사는 댄은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 워싱턴 DC에 왔다고 하는데요. 시험을 앞두고 조금 긴장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DC 구경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I met Dan, who is in town from Atlanta, for a job interview. And he told me that he's a bit anxious about how things will turn out. But other than that, everything seems to be going well, and he is enjoying his trip here in DC. 그럼 먼저 제가 댄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so far, so good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Actually visiting from Atlanta. I just got here.
Yeah. Well, I hope you like the weather so far. So far, so good.
Yeah.
You seem a little excited.
Well, I'm just waiting to see, you know, how this whole trip transpires. Yeah.
Well, I wish you the best of luck. Yeah.
댄은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I hope you like the weather so far. I hope you like the weather so far. DC 날씨가 마음에 들면 좋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라고 했는데요. 오늘의 영어 표현 so far so good 입니다. So, S-O, far, F-A-R, far, so far, 지금까지는 so good, so good, 좋죠? 아직까지는 날씨가 괜찮죠? 라는 뜻입니다. 네, so far, so good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괜찮다, 순조롭다 라는 뜻입니다. The phrase so far, so good is used to say that things have been pretty successful until now and that all is going well so far. So far, so good. 지금까지 좋다, 순조롭다 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Listen carefully.
Actually visiting from Atlanta. I just got here.
Yeah. Well, I hope you like the weather so far. So far, so good?
Yeah.
You seem a little excited.
Well, I'm just waiting to see, you know, how this whole trip transpires. Yeah.
Well, I wish you the best of luck. Yeah.
네, 본문에서 제가 댄에게 Well, I hope you like the weather so far. So far, so good? 라고 했죠.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결혼 준비가 잘 돼가 아직까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조금 떨리네. 그렇죠? My wedding preparation is going well. So far, so good. But I am nervous. My wedding preparation is going well. So far, so good. But I am nervous. 네, 오늘의 영어 표현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좋다, 순조롭다, so far, so good.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플리트우드 맥의 피스메이커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uffer the fire we've made. They all explode just the same, and there's no going back on the plans we've made. Peacekeeper, take your time. Wait for the dark of night. Soon all the su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9년 2월 9일 오늘.
고려와
우리
만화 영화 우주소년 아톰의 제작자로 유명한 일본 만화 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가 6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8년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난 데스카는 의과대학을 진학하지만 이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데스카는 18살 때인 1946년 그가 만든 4칸짜리 만화가 학생신문에 연재되면서 만화가로 데뷔하고 4년 뒤 만화 정글의 왕자 레오를 발표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데스카는 이어 1963년 우주소년 아톰이 텔레비전 시리즈로 방송되고 2년 뒤 일본 최초로 컬러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인 정글의 왕자 레오가 방영되면서 세계적인 만화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43년에 걸쳐 총 700여 개의 만화책과 60여 편의 만화 영화를 제작한 일본 만화 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 그는 1989년 오늘 위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1년 2월 9일 오늘.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도 문단에 데뷔한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되던 해 한 사회주의 집단에 가입했다가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감형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사상은 사회주의자에서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 변하게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당시 감옥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세계의 문학의 걸작인 죄와 벌을 쓰게 됩니다. 죄와 벌은 가난한 대학생이 노인을 살해한 뒤 죄의 대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신과 세속 사이에 갈등하는 인간의 내면을 섬세히 묘사한 그의 작품들은 20세기 사상계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문학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